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저가라.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깊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가라.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큰 바다보다도 더 깊고 큰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믿음의 배를 띄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로 더욱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찬송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경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성경 말씀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하자매님이 느끼기에 경외라는 단어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조금 무섭게 느껴졌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존경과 사랑이 깃든 두려움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약간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무서운 느낌이 들 수 있는 단어인데요. 먼저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한자로 공경할 경과 두려워할 오해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외는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 전능하심, 또 의로우심 앞에 서는 겸손과 경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 도망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존경하여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존경한다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네요. 하나님을 존경해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어릴 적에 부모님 몰래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나면 언제 부모님께 들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순간들이요. 저도 부모님 속을 조금 많이 썩였었는데 혼날까 봐 두려워하고 감추려고 할 때 이미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셨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두려웠던 마음이 풀어지고 숨기지 않고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인자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넉넉함을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도록 몰아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겸손하도록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오히려 계속 혼나고 몰아세우면 다 포기하게 되는데 훈계하시지만 품어주시면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살려는 태도입니다. 자기 판단이나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게 되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또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씀이네요.
세상에 자기를 믿고 자신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교만한 걸음의 끝은 주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겠어요.
맞아요. 경외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따르며 죄를 멀리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은 곧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며 그분을 높이고 또 나를 낮추는 것,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힘쓰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채워져서 지혜롭고 명철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찬송가를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이 곡의 가사가 떠올랐는데요.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감사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보다 주님이 귀하다고 고백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는 후렴의 가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언제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그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 맘짱 가족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 기억나세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건 진짜 경외가 아니면 못할 순종 같았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게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도록 작은 실천을 하면서 자라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내 맘찬 가족분들은 비록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고 음식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 또 삶의 여러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지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 기도도 빼놓지 않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용한 양식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오늘 내 맘찬을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는 작은 도전들을 삶에서 실천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걷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시편 12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경외는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가 있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내 맘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존경하며 닮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지혜롭고 자유롭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많이 더운데.
예, 많이 더운 환경이지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45문의 세 번째 주제인 그가 살아나신 목적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랬었죠. 그 전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고 나머지 것들을 지난주에 알아봤었던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목적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예, 다시 사신 그분의 위엄과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목적 이 세 번째를 살펴보며 우리가 왜 주님을 위엄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형제님?
네, 맞습니다. 우선 그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또 자신께서 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에게 전가되었던 우리의 죄들을 다 보상하셨기 때문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위엄과 권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목적을 살펴봤는데요. 네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네, 만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사망 아래에 매여 계셨더라면 중보자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중보자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중보자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에 관해서도 살펴본 것이 있었죠.
네.
먼저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중보자로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형제요 참 사람이신 중보자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또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네 번째 주제와 관련한 반론도 살펴봤었어요.
네.
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사람이 되시고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반론이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중보자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때는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고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자됨으로 그 권한을 주셨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목적 다섯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네.
두 번째로 우리의 중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며.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과 영화를 보장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그리고 45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부활의 유익 또는 열매들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였죠.
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는 거고 하나는 우리와 우리에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부터 살펴보고 마쳤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 당신 자신과 관계된 부활의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으로 하여금 아,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 자신과 관계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 번째 열매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의 은사들과 영원 불멸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에 합당한 영광을 부여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운 내용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45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5문 질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네.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뭐 앞에서 살펴봤죠. 지난주 복습 내용을
네.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쳤느냐. 크게 보면 그리스도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영향을 미친 것, 열매가 된 것을 세 가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 두 번째 내용, 우리와 관계되는 것들.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을 주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네.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덕들을 그의 부활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얻으시려고 하는 그 효과들, 은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효과들이 그의 부활이 확보해 주기 때문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보해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은덕들을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덕이나
네.
부활의 은덕들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덕들은 결국 그분께서 죽으심의 공로로 얻은 은덕들이니까요.
네, 오늘은 제가 질문이 많은데 하나 또 있습니다. 예.
네.
은덕들을 공로로 얻은 그 행위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아까 그 은덕들을 베풀어주는 것은 부활로 베풀고
네.
그 은덕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려면 먼저 그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그 은덕들을 얻으셨냐면 그분이 죽으시는 그 공로로 얻으신 거죠. 결국 네. 사무엘 형제님 말은 이런 거죠. 그 은덕들을 공로로 얻는 그 행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네.
이게 계속 있어야 되느냐. 구약에도 있어야 되고 신약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뭐 제 대답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뭐 더 이상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의 피로 단번에. 네. 단번은 뭐예요? 한 번에 뭐 이런 뜻이죠. 한 번만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계속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말씀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은덕들을 그분이 얻으시는 것은 단번, 한 번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그 은덕들을 베풀고 적용시키는 행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얻으신 축복들을 항상 영원히 베푸신다. 네.
그러면 단번에 얻으신 그 축복들을 항상 베풀어 주시려면 중보자는 교회의 매 시기마다, 시대마다 반드시 계셨어야만 했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구약의 교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실 필요는 없었어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신약에서. 그러나 그것을 적용시키려면 모든 시대에 있어야 되죠. 만일 중보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축복들을 베푸시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이 축복받았으니까 그때도 중보자는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존재한 그 구약의 교회와 관련해 중보자와 축복들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겁니다. 중보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의 죽으심의 은덕들을 장차 일어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공효, 공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그의 부활과 능력의 공효로 말미암아 베푸신 것이고 지금은 그 축복들을 이미 일어난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분을 보시면서 소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고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해 확보해 주는 열매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제 이번 문답에서 중점적으로 배울 내용인데요.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공로를, 즉 그가 우리 죄를 완전히 보상하셨음을 증언해 줍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하죠. 서물형제님.
네.
만약 어떤 사람이 99개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개는 못 지켰어요.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한 개만 지켰어요. 그리고 99개는 못 지켰어요. 자, 이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뭔가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없어서 이런 문제를 내신 것 같기도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야고보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말씀을 보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나만 잘못한 사람이나 많이 잘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부활의 열매 첫 번째로 돌아가 보죠.
네.
뭐라고 했었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보상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게 첫 열매다, 우리에게 있는. 자, 그런데 어떻게 보상하셨어요?
네, 성경에서는 완전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단 하나의 죄가 속해지지 않고 남았더라면 그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는 털끝만큼도 모자람 없이 완전히 죄의 값을 치르기 전에는 절대로 빠져나오실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던져지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감옥에서 나오셨으니, 즉 뭐 부활하셨으니
네.
라는 이 명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값을 완전히 치르신 것이다 라는 거군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죄를 조금도 해결하지 않으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부활할 수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부활은 우리의 죄가 정말 그 털끝 하나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겠죠. 그게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우리에게 그의 은덕들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부활의 열매 첫 번째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던 중보자께서는 은덕들을 공로로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은덕들을 베푸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네, 그로말미야마 그분께서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그분께서 얻으신 은덕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부활의 두 번째 내용인 것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거기에는 그분의 죽으심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해 확보해 주는 두 번째 열매였고요. 세 번째 열매는 뭘까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까요? 성령을 주십니다.
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 즉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영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먼저 사망을 던져버리셨죠?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던져버리시는 것이 맞겠죠?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형제님의 말처럼 부활하신 당신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를 당신과 연합을 시키시고 우리를 중생,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항상 네. 이게 네. 구약과 신약으로 겹쳐서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면
네.
구약시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뭐 다음 주나 그다음 주도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아주 정확해요. 성령은 주님의 부활로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제자들이 구원을 받거나 그럴 때도 성령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부활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구약 교회는 어떻게 되냐?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역대상 1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구약시대 교회의 경건한 자들도 성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성령을 부여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네, 분명히 그건 맞아요. 다만 그때는 지금 신약 아래에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만큼은 성령의 영향력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도라. 아멘.
네, 아멘. 자, 여기 영광이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말하죠.
아, 네.
결국 부활과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없이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베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도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영향력을 누리지는 못했다. 다만 그들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맞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해 확보해 주는 열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 와, 우리도 부활하게 돼 확실히 보증이 되는 그 이유는 첫째,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의 영광의 많은 부분은 그분의 지체들, 이제 우리죠. 우리들의 영광과 위엄의 근원이고 또 그것들을 좌우하죠.
물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즉 성도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그래도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분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긴 하시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긴 하나 그런 경우 그분은 머리나 왕이 되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체들이 없는 머리는 있을 수 없고 또 뭐 왕국이 없는 왕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머리가 부활했으니 붙어있는 몸뚱아리들도 부활하겠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그 다음 이유는 뭘까요? 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제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형제님, 예.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죄를 제거하셨나요?
아유, 목사님, 그거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는데 미안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건 또 무엇을 제거하셨다는 걸까요? 요거는 좀 쉬운 질문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아멘. 사망의 원인은 죄인데 죄를 제거하셨으니까 결국 우리의 사망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분의 부활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 완전히 보상하셨다. 네. 자, 그런데 다 보상하셨으니 우리의 뭐가 사라졌겠어요? 죄가 사라지죠.
네.
그런데 죄는 뭐라고요? 사망의 원인. 결국 우리에게 죄가 사라졌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거죠? 사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제거하셨으니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고 보증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 아, 나도 살겠다. 그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보증이 된 세 번째 이유는 사무엘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아담이 자기 자신과 그 모든 후손을 위하여 은덕을 받았다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 그 동일한 은덕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도 그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영광을 받으셨고 따라서 이 생명과 기타 다른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세 번째 어떤 확신 같은 이유 같은 것인데요. 좀 길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읽어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자기들만 갖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갖도록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네.
결국 그 얘기는 자기들 때문에 그 후손들까지 피해가 갔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걸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좋은 은덕들 은사들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그의 후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신앙의 자손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아, 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와, 우리도 그분이 받은 것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과 동일한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누구에게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머리에게서 효과적으로 일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머리의 지체들에게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니 그 성령이, 그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형제님의 은혜로운 고백이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요. 따라서 우리를 향해 부드러운 사랑과 연민이 있으므로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형제님,
예.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살리셨던 때는 언제죠?
바로 죽어 계실 때였습니다.
뭐 그렇겠죠.
네.
맞아요. 자,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어떻게 계시나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죽어 계실 때도 당신을 살리셨다면 지금 이처럼 성부 하나님이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 아, 우리를 살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 네 번째,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된다 해서 그 근거들 다섯 가지에 관해 살펴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를 계속해 살펴가죠.
네.
아까 네 번째 했으니까 다섯 번째를 할 차례인데 볼까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메시아임을 확증해 준다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5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령제님, 오늘 함께 나눠본 것 중에 알아본 것 중에 나눠보실 게 있으실까요?
네, 기억에 남는 딱 한 가지가 있으면 네네. 그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하와와 뭐 사탄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세상으로 돌리기 위하여 모든 은혜를 받으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